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토요일까지 함께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게 되겠는데 모든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함께 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각자가 이 기도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홍해 작전의 주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복창을 했습니다만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레위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 제사법전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성결법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 제목 자체가 레위기인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이 레위기가 아니고 웨이크라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했을 때 이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 후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레위기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 성경 레위기 말씀 안에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해야 할 일들, 책임들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포함했기 때문에 후에 제목이 레위기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게 됩니다. 레위기 전체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포함해서 그 말 자체에 좀 전에 제사법전 또는 성결법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관심사이고 전체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또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의 도움과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16장에는 속죄의 도리를 가르치고 나머지 7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거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제시하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제사와 관련된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규정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읽은 이 1장 말씀에서는 흔히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드리는데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1장에 비치한 것은 이 번제라고 하는 예배가 모든 예배의 기준이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예배도 다 그 나름대로 특색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번제는 모든 예배의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번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불태워서 그 불태울 때의 냄새와 연기와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제사인데, 대체로 이 번제나 2장에 나오는 소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헌신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를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절차를 거쳐서 예전을 행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예배자가 더 중요할 터인데,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헌신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여기에 예배 핵심이 있다고 보고, 이 번제는 바로 그런 헌신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일반 그렇지 못한 신앙 없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첫 번째가 우린 예배하고 살아가는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죠. 흔히 우리를 교회 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간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날 교회에 모이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혼동스러운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회는 회의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다투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그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될, 얻어야 될 하나님 임재의 체험, 기도의 응답, 신앙생활의 정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 성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실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1장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제물을 선택할 때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서 또 10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그 제물이 송아지이든 염소든 양이든 흠 없는 것으로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은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도 괜찮고, 그럴 정도의 형편도 안 되면 비둘기 뒷산 가서 잡아다가 그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쳐도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명심해야 될 점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참 구약시대 때는 어려웠겠죠. 다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면서 집에서부터 양 끌고 염소 끌고 그렇게 하고 성전까지 갔을 터인데 가는 도중에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없는 제물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1장 말씀에서부터 상당히 선지자가 도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아주 형편없이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위선자들이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억울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절기 따라 예배드리고 십일조하고 하느라고 정성들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 모독한다고 하니까 억울하다 하고 항변을 하는데 그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제시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제물들을 살펴봐라. 그런 것은 세상 지도자인 총독에게 가져다 줘도 안 받을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으라고 가지고 오니 그게 하나님 모독하는 게 아니냐 하고 정결치 못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소 팔고 양 팔고 한 사람 내쫓으셨다는 성전 청결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것이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게 된 것도 멀리서 제물 가지고 오다가 보니 오는 도중에 탈도 나고 하니까 깨끗한 것들 성전에서 골라놓고 그것을 팔면 오히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도움 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좀 돈이 남으니까 폭리를 취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강도제사를 한다고 호통을 받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흠없는 제물 드려야 된다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제물이 흠이 없으면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신이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예배가 온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알고 믿는 것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수가 있는 이런 사람들 가리기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알고 믿는 것에 오류가 없는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율법의 준수 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내용 여기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야를 많이 설명하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시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설명하면서 어떤 때는 국가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건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흠결 없는 삶이 얼마나 예배자로서의 중요한 모습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헌신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헌신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흠 없는 모습인가를 늘 살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준비할 때마다 흠 없는 것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재물을 고르는 과정에 자신을 살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가를 살피고, 우리가 사람이 흠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 흠이 생기고 잘못이 발견될 때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믿음 생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자신을 살펴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번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9절 말씀과 또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하는 전부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다른 제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식물로 드리고 또 남은 것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화목하게 된 것을 잔치하는 그런 이 잔치까지가 다 이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번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물될 동물을 가지고 먼저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반에 뿌리고 살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고 내장도 뼈도 심지어는 그 내장에 없던 기름까지 하나 버리지 않고 그 제물의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서 제단에 올린 다음에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이라고 하는 몸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 인신이 제사가 제물이 된다는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 내 몸이 관계되어지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생활이 제사가 되는 그런 생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를 드리라는 것인데 여기 말씀에 기록된 과정을 보시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살을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리고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물은 전체적으로 완벽한 소멸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가장 먼저 소멸되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잡아서 피를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시면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피를 바친다라는 말은 생명을 바친다라는 것이죠. 제물이 되어서 끌려오는 순간에 그 제물은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형체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각을 떠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물이 되어 제단에 올려지면 그 형체가 소의 형체인지 양의 형체인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형체가 소멸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나 장단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바쳐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형체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태워서 냄새와 연기로 바치니까 그 제물되는 모든 존재의 모든 제물들의 흔적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완전한 소멸 과정을 밟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이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번제와 달리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바칠 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을 보시면 모든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친다 했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말의 의미가 전에는 이게 부드럽게 돼야 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을 원하시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곡식이 가루가 되는 순간에 두 가지가 사라지죠. 한 가지는 생명성이 사라집니다. 멀쩡한 곡식인데 가루를 만들면 그 가루를 뭉쳐서 땅에 심는다고 해서 싹이 나고 하는 생명작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루가 되는 순간에 자기 생명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는 순간 두 번째 사라지는 그게 형체입니다. 그 각기의 이 곡식의 개성 있는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밀가루인지 콩가루인지 이 가루가 되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먼저 생명을 바치게 하시고 자기의 특징이나 개성이나 이 형체가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동물을 제물로 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를 바치고 각을 뜨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소멸의 과정을 밝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전체를 바치게 하시는 것이 이 제물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는데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고난이셨고 고통이셨습니다. 그러면 옆구리에 또 창을 받으십니다. 옷을 벗기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신체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시는 처절한 고독 속에 몸부림을 치시고 온몸이 벌거벗긴 채 수욕을 당하는 인간적인 극도의 모욕을 경험하시고 무엇 하나 그에게 남은 것이 없이 자존심 한 조각도 남은 것이 없고 피 한 방울도 남은 것이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찔리고 상하신 그런 몸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을 바치는 방법이고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은 전체가 드려지는 제사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것을 통해 성공적인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번제는 예배 드린 다음에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 불태워 냄새로 연기로 바쳤으니까 끝나고 나면 재만 남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흔히 우리가 무슨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해서 자기 이름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게 남긴 이름을 몇 년이나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조상들의 성함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누가 기억한다고 내 이름에 집착하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일들이고 헛된 일들에 불과합니다. 연전에 세상을 떠난 어떤 말씀드리면 이름을 다 아시는 그런 지도자가 한 분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쯤 전에 전화하셔서 다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 바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다 바람과 같았다는 그분의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흔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내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번제를 드렸는데 제물 일부는 불타서 없어졌는데 일부가 불타지 않고 시커멓게 거슬린 채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했고 이상한 것, 보기 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몸과 마음 전체를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쳐져 버려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아름다운 것이지, 내가 한쪽 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타다 남은 제물처럼 거슬린 채 된 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흔적 남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모든 백성이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처음 왕이잖아요. 전 국민적인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왕위도가 얼마 되지 못해서 그를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갈등을 일으킨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밤새 고민하다가 전쟁 소식이 궁금해서 아침 일찍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은 승리로 끝났는데 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쟁이 기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길갈로 갔습니다. 그 말에 사무엘은 분노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기념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도 세웠습니다. 사무엘도 기념비 세웠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기념비 세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름하는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왕이 수고 많이 했죠. 그러나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왕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 세웠다는 말에 사무엘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파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제물들을 바치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헌신과 수고가 끝난 다음에 자기 이름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 다 받으면 하늘나라를 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헌신한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자 된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내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칭찬, 영광, 자랑 구하다가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게 만듭니다. 번제는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제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제도 뭐 하다가 제사장이 진 바깥쪽에 제 버리는 따로 구별된 곳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제 흔적도 없습니다. 돌아갈 때 양 바친 사람이 양 드렸습니다 하고 머리에 표하고 돌아가겠습니까? 다 내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그 한 가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돌아갈 뿐입니다. 흔적에 연연해하지 않는, 칭찬에 연연해하지 않는, 업적에 연연해하지 않는, 내 이름에 연연해하지 않는, 순전히 드린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한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예배 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정결한 흠 없는 예배자가 됩시다. 내 전체를 다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 후에 자랑하지 않고 세상 칭찬 구하지 않고 이름에 연연하지 않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배에 승리하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좋은 예배자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